제 18장 간증 사도행전 22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요한일서 4장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한복음 4장 29절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마가복음 5장 19절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1절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아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간증하는 것의 의미 양초 한 개에 불을 붙일 때 그 빛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물론 심지가 없을 때까지 타게 됩니다. 만일 다른 양초로 첫 번째 양초에 빛을 밝게 한다면 전보다 배가 더 밝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첫 번째 비춘 빛이 두 번째 양초 때문에 감소되겠습니까? 감소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양초로 세 번째 양초에 불을 붙인다면 두 번째 양초의 빛이 감소되겠습니까? 역시 감소되지 않습니다. 모든 양초는 다 태워질 때까지 계속 타게 됩니다. 첫 번째 양초가 다 탈 때 두 번째 양초는 여전히 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초가 꺼질 때 세 번째 양초는 아직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개, 열 개, 백 개, 천 개 계속해서 더 탈 때에 이 빛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간증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양초를 켜셨습니다. 그런 후에 양초가 하나하나 계속 켜졌습니다. 1900여 년 동안 교회는 하나의 양초로 머리에서 끝부분까지 타고 또 하나의 양초로 머리에서 끝부분까지 타며 이렇게 하나하나 오늘날까지 계속되었고 구원도 이 땅 위에 지속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0개를, 어떤 사람은 100개를 계속 켰기 때문에 쉬지 않고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여러분의 빛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양초의 끝부분까지 탄 다음 그대로 끝나기를 원합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켰는데 그는 여러분에게서 이 빛이 중단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최선을 다해 다른 이들을 구하는 일을 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이 간증이 세세토록 이 땅에 남아있게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이 빛이 사람에게 임한 후 곧 꺼져버리고 세운 간증이 어떤 사람에게 임한 후 곧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대로 쉬지 않고 계속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은 계속 지속되지만 어떤 사람의 간증은 후대가 없이 끊어지고 맙니다. 이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양초 하나의 빛은 다 탈 때까지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간증은 그가 죽을 때까지밖에 지속되지 못합니다. 양초 하나의 빛을 계속 지속하게 하려면 그 빛이 아직 사라지기 전에 다른 양초에 불을 붙여야 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초가 계속 타고 세 번째 초도 타며 100번째 초, 1000번째 초, 10000번째 초도 탈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탈 때 이 빛은 영영 지속되고 온 땅에 충만해지며 그 빛 자체는 감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 손실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간증을 지속시킵니다. 간증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주님은 아나니아더러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간증하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근거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친히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간증할 수 없고 친히 귀로 듣지 못한 것도 간증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본 바는 그가 친히 본 것이고 그가 들은 바는 친히 귀로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서 그가 친히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은 이 간증이 어떤 간증인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사람은 본 것을 간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났으며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 얻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죄악에서 벗어나 용서받고 평강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후 여러분은 넘치는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쁨은 전에 없었던 기쁨입니다. 본래 여러분 위에 있던 죄악의 짐이 얼마나 무거웠습니까? 이제 이 죄악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이 소식을 보고 들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런 체험을 간증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어 직업을 버리고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본 것과 들은 것을 여러분의 친척, 친구 및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간증하고 또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간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여러분에게서 중단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주님의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게 되었을지라도 만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타는 것으로 간증은 끝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마땅히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새 신자들은 처음부터 간증하기를 배우므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만일 처음부터 입을 열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 때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다시 회복하려고 할지라도 매우 힘이 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님을 믿어 처음으로 이처럼 큰 사랑을 맛보고 이처럼 놀라우신 구주와 큰 구원을 얻으며 이처럼 큰 해방을 얻고서도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지 않고 빛으로 다른 사람을 비추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께 너무한 것입니다. 간증의 본들. 이제부터 좋은 간증의 본들에 관한 네 군데 성경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동네에 들어가서 말함.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생수 없이 이 땅에 살 때 만족이 없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우물의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목마르게 됩니다. 사람은 그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목마르게 되고 여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신 자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샘이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적 만족만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이 여인은 이미 다섯 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첫 남편과 이혼한 후 두 번째 남편과 결혼하고 얼마 후 그 남편과도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는 등 연달아 남편을 다섯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에게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물을 마셔도 얼마 후에는 또 여전히 목마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므로 그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녀를 만족시키는 생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그녀를 드러내고 그녀가 이런 주님을 얻었을 때에 그녀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바로 사람에게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간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간증하였습니다. 아마 그때 동네 사람들 중에는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며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 여자의 말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간증하고 주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큰 죄인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구인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구인가? 나는 입을 열지 않을 수 없다. 나는 꼭 입을 열어 간증해야 한다. 내가 교리를 말할 줄 모른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주라는 것을 한다. 나는 나 자신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와서 보라. 나라는 사람은 변해도 크게 변했다. 나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른다. 본래 나는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이제 나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았다. 본래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을 이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줄 알았다.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았다. 과거 내가 범한 죄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나 자신조차도 몰랐다. 과거 내가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것들을 죄라고 느끼지 않았었다. 여기에 나의 모든 일을 말한 한 분이 계신다. 나 자신만 알고 있는 일을 그분께서 다 말해내셨고 내가 모르는 일들까지도 다 말해내셨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졌고 구주를 만났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현재 나의 남편도 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내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말라 다시 물을 길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은 얼마나 정확한지 모른다. 와서 보라. 이분이 구주요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본 사람마다 간증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구주를 본 자마다 간증할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여자의 간증은 몇 년이 지난 후나 몇 번 부흥회를 참석한 다음에 한 것이 아니라 그날 주님을 만난 몇 시간 후에 한 일입니다. 결코 여러분은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긴 말도 필요 없이 다만 여러분이 아는 것을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을 말하고 여러분의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저는 부정적이었으나 주님을 믿은 후에는 얼마나 긍정적인지 모릅니다. 전에 저는 항상 어떤 것을 추구해도 만족이 없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제는 잠을 잘 잡니다. 전에는 항상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이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평강과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이나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넘어 여러분 자신이 모르는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변론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자신을 산 간증으로 둘 때 사람들은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집에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여기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 중에 가장 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의 몸에 붙은 귀신은 한 무리의 더러운 귀신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주 무덤 사이에 거쳐 있는데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쇠사슬로도 맬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밤낮 무덤 사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들에게 그의 몸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더러운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들어가 몰살당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구원을 얻은 뒤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주님은 여러분이 집안 식구들과 주위 사람들 및 친척, 이웃, 친구, 동료들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뿐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그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일들을 그들에게 시인하며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불을 붙이는 것이며 구원이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고 끝까지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안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나 자녀들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은 아직도 우리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생의 축복은 있지만 내세의 소망은 없습니다. 그럴진대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누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가정에서 간증하려면 반드시 행위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은 후에 믿기 전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이 나타나야만 가족들에게 우리의 말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마음속으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보다 더 의롭고 자아를 버리며 전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부지런하며 기뻐해야만 합니다. 만일 행위에 있어서 별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우리를 믿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행위가 변했다면 마땅히 우리가 변화된 원인을 그들에게 알려주며 간증해야 합니다. 회당에 가서 전파함.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서 즉시로가 하나의 강조점입니다. 본래 사울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얻자마자 그는 땅에 엎드러지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의 손을 끌고서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그는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안수하도록 아나니아를 보내시사 비로소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 일어나 침례를 받으며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습니다. 며칠 지난 뒤 그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간증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는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도 유대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입니다. 유대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71명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래 그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을 결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오히려 결박당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 그는 도망가거나 자신을 감추는 것이 상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회당에 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한 회당만이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은 뒤에 사람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이 주님을 위하여 간증하는 것임을 설명해 줍니다. 바울은 볼 수 있게 되자 첫 번째로 기회를 붙잡아 즉시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많은 세상 사람 중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만 생각됩니다. 물론 예수께서 남보다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보통 사람으로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이 빛을 얻고 계시를 얻음으로 마음문이 열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었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사람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수천만의 세상 사람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발견했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무수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 또 수천 년 역사를 거치면서 갑작스레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오늘날 누가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천사인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다 희귀하게 느낄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천사를 발견한 것과 우리가 발견한 분을 비교해 볼 때 몇만 배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교가 안 되며 너무 크나큰 차이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결박하기 위해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 엎드려진 후에 그는 회당에 들어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미치지 않았다면 분명 계시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그는 미친 것이 아니라 계시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천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천만 명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발견이 얼마나 크고 중대하며 놀라운가를 알았다면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라고 알려줄 것이며 큰 소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외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믿고도 어찌든 일인지 느끼지 못하고 그 놀라움과 특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믿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며 사람의 상식을 훨씬 초월한 것이고 더 이상 특별할 수 없이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을 본 사람이 늦은 밤에 친구들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기가 발견한 것을 그들에게 알려준다 할지라도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 가운데 한 가지 기이한 사실은 바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병이 났고 눈을 뜨자마자 즉시로 회당에 가서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것처럼 사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발견했다면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느낍니다. 이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발견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우리에게 발견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베드로가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답했을 때 주 예수님은 그에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잠시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그분을 계시하신 사람을 제외하고 그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임을 아십시오. 사울은 자기가 발견한 것이 놀라운 사실임을 알았기 때문에 회당에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본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도 사울과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지극히 놀라운 사실이자 지극히 영광스러운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아감.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는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며 회당에서 간증해야 할 뿐 아니라 한 사람씩 찾아가서 주님을 믿게 하는 특별한 간증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의 간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믿자마자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이끌어 주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후에 베드로가 안드레보다 더욱 은사 있는 사도가 되었지만 안드레는 여전히 베드로가 주님을 믿도록 인도한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빌립은 먼저 구원을 받고서 주님을 믿도록 친구를 인도하였습니다.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인도했고 빌립은 그의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람을 한 사람씩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하비 페이지라는 믿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눈이 열려 자신에게 많은 사람을 인도할 특별한 은사는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큰 일을 할 줄은 모르나 개개인을 주의할 줄 알았으며 또한 오직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는 말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일단 그는 한 사람을 붙잡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대화를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을 때까지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일생 동안 얻은 열매는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데 능숙한 토드라는 믿는 이가 있었습니다. 구원받을 때 그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어느 국경일에 그는 한 시골에 갔는데 거기 교회에서 나이 든 한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그들은 그를 접대하였습니다. 그 노 부부는 아주 능숙하게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본래 허랑방탕했는데 그날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후에 그는 노부부와 얼마간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지방에 디킨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회개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더는 그 말을 듣고 디킨즈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디킨즈가 이미 60이 된 퇴역한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집에 소총 한 정을 준비하고 있다가 누구든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면 쏘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에게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으며 온 세상 그리스도인을 모두 외식하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보기만 해도 그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그가 사는 거리를 지나가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의 집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욕하고 저주하며 흉악한 말을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도는 이 말을 듣고서 주여, 오늘 당신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디킨즈스에게 가서 간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차를 다 마시지도 않고서 그는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구원받은 지 두 시간도 채 안 되어 디킨즈에게 간증하려 한 것입니다. 그 노 부부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권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그를 권했지만 통하지 않았으니 가지 말게. 어떤 사람은 막대기로 쫓겨났고 어떤 사람은 그가 총 쏘는 것을 보고 급히 뛰쳐나왔다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그를 고소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갈수록 심해졌다네. 그러나 토도는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야 한다고 느낍니다. 라고 말하면서 디킨즈에게 갔습니다. 디킨즈의 집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자 디킨즈는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는 손에 막대기를 들고서 젊은이 무엇을 하려는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토드는 제게 몇 마디 말할 기회를 좀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자 토드는 나는 선생님이 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킨즈는 막대기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자네는 이곳에 처음 왔나 본데 자네를 용서하고 때리지 않겠네. 자네는 여기서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언급할 수 없다는 것을 듣지 못했는가? 가, 봐. 빨리 떠나버려. 토드는 또 제가 권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디킨즈는 화가 나서 2층으로 올라가 소총을 가지고 오더니 아주 무서운 얼굴로 그에게 꺼져! 그렇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는 선생님이 주 예수 믿기를 권하는 것이니 총을 쏘려면 쏘십시오. 그러나 총을 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즉시 디킨즈의 얼굴을 맞대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여기에 당신을 모르는 한 사람이 싸우니 그를 구원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디킨즈 씨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토드가 무릎을 꿇고 계속 하나님 디킨즈 씨를 긍휼히 여기소서 라고 대여섯 번 기도했을 때 그는 옆에서 누가 탄식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는 소총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얼마 후에는 디킨즈도 무릎을 꿇고 그의 옆에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몇 분 후에 그는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디킨즈는 토드의 손을 잡고서 전에 나는 복음을 들었지만 오늘 나는 복음을 보았네 라고 말했습니다. 후에 토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참으로 범죄자의 얼굴이었고 모든 주름살에 다 죄가 있어 흉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 모든 주름살 속에 빛이 비치게 되었고 모든 주름살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일 디킨즈는 예배당에 가서 집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몇십 명이 구원받도록 인도했습니다. 토드는 주님을 믿은 지 두세 시간이 채 안 되어 다루기 어렵기로 이름난 한 사람이 구원받도록 인도했습니다. 새로 믿은 자는 일찍 입을 열어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면 인도할수록 좋습니다.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간증하는 것의 중요성. 기쁨.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의 즐거운 날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쁜 날은 주님을 믿은 날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특별한 기쁨을 갖습니다. 두 번째 기쁜 날은 바로 처음으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날입니다. 사람을 처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한 날의 그 기쁨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즐겁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쁘지 않은 원인은 그가 주님을 위하여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한 사람도 주님께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배움. 잠언 11장 30절은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마땅히 사람을 구원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배워야만 교회 안에서 유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단 위에 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강단 위에서 복음을 전할 줄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줄 알아야 한다고 권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전할 줄 아나 사람을 구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의 앞에 인도할 때 그는 어떻게 다룰 줄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은 크게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씩 주님 앞으로 인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유용한 사람입니다. 생명은 낳지 않을 수 없음. 싹만 나고 자라지 않는 나무가 없듯이 주님의 생명을 갖기만 하고 생명을 낳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간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다른 이에게서 간증을 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할 마음과 취미가 없는 사람은 아마 그 사람 자신이 더욱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위해 말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할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의 진보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간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진보한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 믿은 사람은 시작부터 간증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일생 동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길을 걸을 때 여러분은 형제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당신은 마땅히 생수의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성령과 연결되어 생수, 즉 성령이 당신 몸에서 흐르게 해야 합니다. 생수의 파이프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성령의 파이프인 생명의 파이프에는 두 개의 입구가 있습니다. 첫째 입구는 성령을 향하고 생명을 향하며 주님을 향한 입구이고 둘째 입구는 사람을 향한 입구입니다. 사람을 향한 입구가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생수는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께 열려있기만 하면 된다는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님께만 열린 사람은 생명수가 지속적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입구를 열어놓아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을 향한 입구도 열어놓아야 합니다. 두 입구가 모두 열릴 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원인은 아마도 주님을 향한 입구를 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능력 없는 원인은 아마도 사람을 향해 간증하고 주님께 인도하는 그 입구를 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원히 이별하는 비참함.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간증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여러분과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지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어떤 형제가 이런 일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어떤 사람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하고 마을 주변도 있어서 학문에 관한 많은 것들을 집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주인도 학식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오랫동안 대화를 가졌습니다. 집주인은 시간이 늦은 고로 그에게 자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가 잘 방은 바로 집주인 방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건너편 방에서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달려가 보니 집주인이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애통해하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두 시간 전에 그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 영원한 일들을 알려주었어야 했는데 나는 구원에 대해 5분도 할애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만일 이것을 먼저 알았더라면 최선을 다해 그 친구에게 주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지를 알려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늦었다. 여러분, 내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하려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때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때가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를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일시적인 작별이 아닌 영원한 작별임을 아십시오. 한 번 기회를 놓치면 그 사람은 영원히 하늘로 갈 수 없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를 찾아서 간증해야 합니다. 무디는 사람을 구원시키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말씀을 전하든 전하지 않든 하루에 최소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어느 날 침상에 올라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련이 그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사람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밤이 늦어서 거리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 가서 사람을 찾아야 합니까? 그는 할 수 없이 밤에 당직을 서는 경찰관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찰관은 그때 어떤 일로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아주 화를 내면서 무디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밤이 깊은데 무슨 할 말이 없어서 내게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요. 무디는 그에게 몇 마디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경찰관은 무디의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아 며칠 후 무디에게 찾아왔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기회가 되기만 하면 사람을 찾아가려는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든지 1년에 몇 명을 인도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것을 기록해둔 다음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핵심을 찌르지 않는 기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죄인을 구하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핵심을 찌르지 못하는 기도입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반드시 확실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여 얻은 사람을 기록하되 얻은 순서대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연말이 될 때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들은 모두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1년에 30명이나 50명을 구원시키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10명이나 20명은 아주 일반적인 숫자입니다. 기도 중에서 반드시 확실한 숫자를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확실한 기도만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에게 간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한다면 몇 년이 못되어 영적인 생명에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불을 들어 모든 사람에게 가서 그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여, 가서 남을 비춥시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간증이 우리에게서 지속될 것입니다. 결코 자신만 비춤받고 남을 비추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의 촛불인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양초가 켜지고 또 다른 양초로 불이 번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여 그들에게 가서 간증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